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장들에서 파수꾼들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절망과 심판과 비참한 현실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65장과 66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하는 것이요, 2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거듭 17절, 18절, 19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내가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성실한 약속과 넘치는 열심으로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답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에 의한 구원의 완성이 약속되어 있고 미래의 어느 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종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세적이지만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종말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뒤에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천국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그 구원의 대상인 우리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을 누리기 위한 어떤 필요한 것이 시간이 걸린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상함과 해함이 없는 이 형편이 다만 외적인, 다시 말하면 누가 공격해 오지 않고 누가 시험해 오지 않고 누가 괴롭히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이전에 거기 살도록 허락받은 우리 사람들이 죄의 오염과 부패와 영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외적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하자면 죄의 극복을 가져야 거기 간다, 거기 가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거기를 목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해함과 상함이 없는 것,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우리 모두가 죄를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 11장에 가시면 이사야 서두에 이미 이 약속이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정확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과 여기 그 동일한 약속이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들은 그 앞에 1절부터 4절에나 또는 뒤에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난 가지가 결실하여 되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을 지칭하고 있는데 다윗을 지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성격이 다윗에게 많이 그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약을 여는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그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하여 오시며 어떤 분이며 그 메시아 된 주된 임무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가 잘 드러난 두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상함과 해함이 없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직의 수행에 의한 그 완성의 결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체험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신약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이런 설명으로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중적인 묘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 재림, 즉 종말의 끝에 가야 우리의 구원받은 영광의 실체가 현실화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지금은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거룩한 또 영광된 완성의 실체가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1절에 강조된 바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며 구원의 목표며 완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긴장관계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구원이 시작됐고 그 완성을 기다려야 하며 그래서 천국 시민이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용상 맛보되 그 전체를 현실화해서 소유할 수는 없는 그런 긴장 상태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완성된 실체는 그때 가서 누린다 할지라도 시작은 되었다는데 성도들의 신앙 현실 속에서는 시작된 것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됐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영적인 시작과 완성을 향한 그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많이 인용했던 성도들의 신앙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곤고한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그 법을 지키려 애쓰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지고 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싸움 어떤 싸움이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오는 곤고한 사람의 절망과 실패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다음에 이런 말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그 전으로 돌아간 꼴 아닙니까? 그 전에 바로 이랬지 않습니까? 이래서 늘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오는 자신을 인하여 비명을 질렀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하자면 답을 얻었다. 그런데 다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조금 더 풀어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것도 다 압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7장 24절은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랬죠. 도대체 7장 24절의 비명과 8장에 들어와서 선언되는 이 구원과 구원 얻은 자들이 복, 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현실로부터의 해결이 여기 제시된 것이 분명한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않는가? 여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7장의 싸움은 잘 보시면 혼자 하는 싸움입니다. 다시 가볼까요? 7장 22절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나 내 속에 한 다른 법, 즉 죄의 본성이 내 거룩한 소원을 방해하고 무효화시키고 그를 사로잡아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답은 뭐냐 하면 아까 25절에서 본 바와 같이 왜 이 곤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오는 자신을 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면하느냐? 속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탓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늘 오해의 부분이었죠. 조금 더 볼까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까 율법이 선한 줄 알지만 지키지 못하며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했으나 실패하는 옛사람은 왜 그랬냐 하면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거룩과 의를 지키려는 것이 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종교심, 자신의 신앙, 자신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죠.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 속에 싸움을 했는데 답은 뭐냐면 8장, 25절부터 시작되어 8장이 넘어오는 이 답은 뭐냐면 제3자에 의해서 구원이 있다는 거죠. 밖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꺼내는 겁니다. 아까 죄와 사망은 얼마나 막강했냐면 우리 안에 선한 욕구와 열심이 있어도 늘 번번이 이기곤 했던 막강한 적입니다. 그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아까 얘기한 속사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거기 말하는 마음의 다른 법이 아닙니다. 악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의욕을 가진 것까지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번번이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모두 이 신앙의 싸움을 자신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문제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오를 의자를 써서 자신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신을 정당화하고 쓸모있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계속 봅시다. 그래서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 때 이 영의 생각을 뭐와 자꾸 같이 놓느냐 하면 아까 속사람과 같이 놓는 것입니다. 7장에 나오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것을 여기 영의 생각과 일치되게 봐서 7장의 실패가 8장의 영의 생각의 승리와 다른 것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8장에서의 영의 생각의 승리는 우리 속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제3자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입하신 손길인 것입니다. 그걸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아직 감동스럽지 않죠? 조금 더 합시다.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과 이 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계몽주의 이후로 현대사회가 갖는 인본주의적인 또 주지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주관적이고 관념적이고 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정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근데 이 성경에 여기 쓴 이 표현, 영의 생각이라는 표현은 이 당시엔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의 생각이라는 뜻은 그런 지식이 기초가 됐으되, 지식 없이 무엇을 할 수는 없죠. 지식이 기초가 됐으되 그것이 그 지식이 가지는 어떤 성향, 애착, 그 역동적인 그런 활동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들어와 우리를 깨우치시고 깨우치신 것으로 몰아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계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우리 안에서 자체의 신앙적인 힘과 신앙적인 승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다시 범신론으로 가고 우리의 신앙은 깨우치는 싸움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철저히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제3자의 힘으로 구원해낸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원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둘의 관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 한 모든 것들로 우리 안에 하나의 생산 공장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보란듯이 승리하고 남다른 신앙의 증거를 발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곳에나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로 갑시다. 거기 사무엘상 17장에 중요한 예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 때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서 이스라엘은 패퇴했고 그 적군 장군인 이 골리앗 앞에 모두가 떨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던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군장도 없이 홀몸으로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한 담대한 신앙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성도들은 이걸 신앙의 모델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근데 이렇게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망하였도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무슨 여호와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그의 자녀된 명예를 위하여 이 고함을 치고 싶어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지나 보면 언제나 망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 사실은 성경이 주는 교훈에 우리가 아직 이해가 미치지 못한 탓일 겁니다. 시편 51편으로 가보십시다. 거기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철저한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우리 회개시라고 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입견을 갖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시를 보시면 여기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나는 죄밖에 질 수 없습니다. 그 5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죄로만, 죄라는 재료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내가 죄 외에 무엇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라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상한 심령이 뭐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상한 겁니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모 있는 걸 바치라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뭐 유용한 것, 가치 있는 걸 바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보았던 사무엘상 17장의 그 다윗의 고백과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게 뭐죠? 밧세바와 사고치고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성경이 어느 쪽을 인용을 하든가요? 사무엘상 17장은 신자의 신앙에 대하여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인용을 해도 신자의 신앙 현실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신앙 현실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시편 51편이 등장을 합니다. 왜요?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시편 40편을 가서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절망, 시편 40편에는 이렇게 나오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를 없애고 계십니다. 왜 우리 의를 없애야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은 신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까 우리 로마서 7장 8장의 비교를 보신 바와 같이 내 마음속에 법, 하나님을 사모하는 법과 육신의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아니고 죄의 본성과 이걸 깨뜨리시고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 성령께서 지식과 정보만 주고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걸 놓치고 역동성은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이 싸움은 몰랐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5절이 뭐라 그랬어요? 7장 25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안에서 해답을 얻고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싸우던 싸움으로부터 제3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로부터 구원이 임하여 내가 여길 벗어났노라가 8장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함과 해함이 없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통치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속에서의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지는 싸움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겁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개입하사 그가 우리를 장악하시며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데 이걸 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그러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건 우리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운명,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다른 표현이죠. 이건 믿었더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 걸 다만 여러분의 감동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열심을 갖고 개입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의 열심과 의지가 나를 강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지금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의 내용을 신자 된 이후로 즉시 혜택을 받으며 그 통치 아래 있어서 그 완성될 나라의 백성으로의 필요한 내용들을 사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칩니다. 왜 놓쳤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자기 의를 죽이며 우리를 절망시켜 예수께 의존하도록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계속 자기 의를 살리는 대로 동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실패를 자초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의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을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럼 뭐 여러 번 고생을 했는데 죽을 뻔만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지고 볶고 아무 일도 못하게 놔두시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지는 열심을 하나님이 제대로 결실하도록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위도 주시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 말이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하루하루 살기 바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라고요? 바울이 대답했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이걸 외적 상황과 형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적 상황과 형편으로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건 뭐죠? 자기 의의 무참한 실패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하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뢰하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거듭 이 표현을 썼다시피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망하고 믿음을 절망해버리죠. 그래서 체념한 신자가 되죠. 나는 아닌 게 비호가 됐죠. 그래서 이런 아픔이 뭘 낳느냐 하면 나는 아니더라도 혹시 누군가는 긴 사람이 있을까? 고급한 용어를 뭐라 그랬습니까? 제대로 하는 정답을 시행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누구에게 특별히 많이 요구하죠? 목사에게 많이 요구합니다. 목사님만은 그래도 생기기도 천사같이 생기고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모든 형편에 좀 아주 그 넘치는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 주십시오. 근데 뭐 목사라고 뭐 난 게 뭐 별게 없거든요. 뭐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든 데다가 목소리도 그렇고 오늘도 설교 오래 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의뢰하지 마라. 너를 증명하려 하지 마라. 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덕목의 얘기가 아니고 겸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 목사가 뭐 이래? 넌 왜 이래? 그건 다 상대방을 사실은 비평하려고 하는 비평이 아닙니다. 본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뭐 싸우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못하는 걸 누군가는 답이 있는가 하고 자꾸 찔러보는 겁니다. 찔르면 찔릴수록 사람을 찔르면 뭐가 나와요? 이게 위선이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이중적이기도 한 걸 만나서 점점 더 체념이 확대됩니다. 결국 다 마찬가지구나. 그냥 다 그런데 아닌 척 하는구나.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되어버렸죠. 아니요. 우리로 절망케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로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고. 같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죠 표현이. 뭘 요구했다고요?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육신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게 방해가 됐습니다. 의사가 뭐 기침병을 고친다는데 지가 기침하고 있으면 그 의사한테 누가 가겠어요? 사도 바울이 치명적인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혹 반대할 때 너나 먼저 복받아라 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빼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되는 겁니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고. 정확히 그가 뭐에 대해서 포기를 하죠?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대로 가죠. 그래서 이 1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신앙 현실에서 여러분이 겪는 이 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지 않는 거 있습니다. 무슨 성미가 급하다든가 거칠대든가 무식하다든가 게으르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잘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자기의를 죽이는데 그것을 쓰시면 그것은 다 여러분에게 약입니다. 나는 성미가 급해. 나는 못났어. 나는 어리석어. 나는 남의 말을 들어야 돼. 내 주장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더 많이 의지한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복된 개입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그럼 넌 잘났어? 넌 똑똑해? 하면 여러분은 자기의와 싸우고 있는 것이요. 계속되는 싸움의 반복. 곤고한 사람이로다 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가지는 참다운 신자의 현실적 특권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 궁극적인 완성을 우리가 성령의 개입을 받고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속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개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중에 뭘 제거해 주십시오는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때문에 목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성격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 아버지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닮았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왜 목사하면 안 된다 그랬겠습니까? 당신 닮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격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격이 저를 저 자신에 대한 의의를 세우는 걸 포기하게 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이나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우리를 괴롭힐거나 손해보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그 사랑으로 배려하시지 않은 건 없습니다. 여기 신자의 감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시작된 천국을 맛보는 성도의 자랑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셨으니 우리는 기쁠 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못난 것들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시되 그래서 더욱 주만 의뢰하게 하사 우리가 약할 그때 곧 강한 신자의 비밀을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비극과 실패가 있을 수 없음을 주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승리와 감사와 감격과 그래서 충성과 인내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